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모술 외곽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폭격은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바르텔라 인근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작은 마을들을 통해 모술 동부와 남부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브렌 맥커크 미국 주도 연합국 특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공격 개시 첫 주가 지난 현재 모든 목표가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주 이라크 키르쿠크 사원에 대한 공습으로 적어도 1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미군 대변인은 이는 연합군이 벌인 공습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이라크 정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 칼레의 임시 수용소 폐쇄를 앞두고 이곳에 수용돼 있던 난민들의 대이동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난민 재배치 계획은 인도주의적이라며 국가 최대의 판자촌을 이루던 수용소는 이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약 8천여 명의 난민들이 모두 이동하는 데는 일주일가량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일부 난민들은 수용소 폐쇄 계획에 항의하며 보안군에 돌을 던지는 등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일부 난민들은 여전히 영국행을 원하면서 프랑스 당국의 조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오늘 야사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잇단 발언들과 필리핀 정부의 불확실한 의도가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긴장 완화에 나서는 것을 환영하지만 두 나라 간 관계 회복에 필리핀과 미국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스스로 매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도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유세에서 자신은 여러 전직 대통령들과 후보들의 정책과 원칙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국을 이끌기에 적합한지에 관해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과 같지 않으며 그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업무 수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부패 대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미국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50%로 38%에 그친 트럼프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6중전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대회에서 뇌물 방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자신의 권력이 건재함을 과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이번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중앙위원들의 재산 공개와 고위 관리들의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6중전에는 내년에 열리는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위한 준비 성격을 띠게 됩니다. 시 주석은 내년 전인대를 기점으로 임기 후반 5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도 경찰이 오늘 동부 오디샤주에서 마오주의 반군 18명을 사살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오디샤주에서 지난 10년간 반군과 전투를 벌여왔으며 이번 사상자는 올해 인도 경찰이 벌인 반군 소탕 작전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경찰은 산림지역인 이곳에서 밤새 총격전이 벌어졌다며 약 30명의 반군이 접경지역인 안드라 프라데시주 인근에 모여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유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우리는 바다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처럼 개인이 할 수 없는 일, 한 나라가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존재하는 약 230여 개 수많은 나라들도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의 연합체로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제연합, UN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UN이 창설된 지 71번째 되는 날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평화와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UN은 국제기구라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한국과 북한도 지난 1991년 제46차 UN총회에서 동시 가입을 선언하고 국제연합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는데요. 특히 이번 70일의 UN의 날을 앞두고 UN의 수장인 한국의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금이 바로 UN에 있어서 전환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와 중동과 아프리카의 내전 또 분쟁을 종식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 속담에 개미가 천 마리면 맷돌도 든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각자의 이해보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칠 때 더 크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5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1에서 18도, 신의주 9에서 1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1에서 19도, 함흥 9에서 18도, 끝으로 청진은 7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바네사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아껴두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Save the best for last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metimes the snow comes down in June. Sometimes the sun goes round the moon. I see the passion in your eyes. Sometimes it's all a big surprise. 'Cause there was a time whe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전회가 나흘 일정으로 오늘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외신들이 전망해온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여부가 이번 회의에서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결별을 선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필리핀은 여전히 미국과 가까운 동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난민 수천 명이 수용되어 있는 프랑스 칼레의 난민 캠프가 오늘부터 폐쇄된다는 소식, 어떤 사정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죠. 공산당 전체 회의 오늘 시작됐네요.
예, 당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170여 명 등 중국 공산당 핵심 인사 370여 명이 참석해서 주요 정부 정책과 공산당 지도 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6중전회,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가 오늘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됩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지입니다. 하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초부터 강조해온 반부패 개혁을 제도화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산당 수뇌부의 후계구도 확립을 준비하는 일인데, 이번에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의제부터 좀 살펴보죠. 중국이 반부패 개혁을 제도화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당내 정치생활 준칙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준칙이 이번 회의에서 제정되면 당과 정부관리들의 부패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대폭 확대되고요.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사법처리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부패관리들을 당과 정부에서 청소해내는 부패와의 전쟁을 4대 전면 지침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엄격한 당관리, 이른바 종엄치당과 연결시켜서 강조해왔었습니다.
네, 이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이달 들어서 부쩍 이 반부패 운동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라고요.
네, 중국 관영 언론은 6중전의 일정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당의 반부패 운동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영 CCTV는 최근 벌어진 공직자 부패 사건 40여 건을 취재해서 특별 편성한 8부작 다큐멘터리 영원히 길 위에서를 지난주부터 저녁 8시에 황금 시간대에 전국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법정에서 부패 관련 죄를 시인하는 장면이 직접 전파를 탔고요. 또 하급 지방관리들이 민원인이나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어느 한쪽이 밥값을 모두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당 지침에 따라서 각자 먹은 만큼만 식대를 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중국 인터넷에는 이 다큐멘터리의 시청 소감이 몰리는 등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번 그 6중 전회에서 이 반부패 운동과 더불어서 공산당 수뇌부의 후계 구도 윤곽이 좀 잡힐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반부패 개혁을 제도화하는 일과 함께 이번 6중 전회의 핵심 의제가 인사 문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년에 열릴 당대회 인선의 틀을 논의하는 건데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7상8하 원칙. 다시 말해서 67세면 새로운 직위에 오를 수 있고 68세면 은퇴해야 한다는 공산당 고위직 인사 원칙을 허물게 될지 여부입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뺀 나머지가 모두 내년에 물러나야 되고요. 특히 시 주석의 반부패 개혁운동을 앞장서서 진행해왔던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현재 68세이기 때문에 유임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내년 당대회에서 이 원칙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 적입니다. 2020년 제20차 당대회 때 69세가 되는 시 주석의 임기 연장도 이번 7상8하 원칙 폐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네. 인사 원칙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어권 매체들은 물론이고 서방 언론들도 이번 회의를 전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고 또한 장기 집권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해왔는데요. 이 반부패 개혁은 다른 정파 사람들을 쳐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또 인사 원칙 변경은 네 사람 심기를 강화하기 위한 시 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예, 실제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속한 정파가 당과 정부의 요직을 속속 장악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현 정치 구도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정치적인 자산인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과 장쩌민 전 주석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하이방 세력, 그리고 혁명 원로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 집단이 얽혀있는 형세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속해 있는 태자당 인사들이 2012년 이후에 속속 요직을 장악해왔습니다. 이 공청단 계열과 상하이방 세력은 당국의 반부패 개혁 작업 와중에 비리 혐의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서 최고 종신형까지 받는 등 최근 크게 세력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된다면 시진핑 주석의 어떤 1인 지배 체제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강화되는 건 불보듯 뻔하겠군요.
예.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분위기는 최근 중국 공산당과 정부 주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영수라는 호칭은 오늘날 공산주의 중국의 토대를 세운 마오쩌둥 전 주석에게만 허용됐었는데요. 관영 인민일보가 최근 이 호칭을 시진핑 주석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총리의 업무 영역인 경제 분야까지 최근 시 주석이 직접 챙기기 시작하면서 마오쩌둥 당시 못지않은 1인 지배 체제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강화될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좀 이 회의를 돕기 위해서 이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형식 따라서 네 곳으로 권력이 분점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전국 인민대표자회의가, 또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은 인민법원이 행사하고요. 정부 각 기관을 운영하는 행정권은 국무원이 담당합니다. 군령권은 인민해방군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대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국가 권력이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공산당은 5년마다 2천여 명의 인민대표들이 참가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 회의를 열고요. 그 사유에 중전회를 개최해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합니다.
네, 이 중전회에서 논의하는 국가 중대사 어떤 것들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이 전국대회의 매 차수마다 처음 열리는 1중전회에서는 당 총서기, 2중전회에서는 국가주석과 총리를 뽑고요. 3중전회에서는 새로운 국가지도부의 지도방침과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어서 4중전회와 5중전회에서는 당시 국가적 현안이 논의되는데요. 지난해 열렸던 5중전회에서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왔던 산하 제한 정책인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6중전회에서는 다음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논의할 차기 지도부 인선을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군요.
예, 필리핀과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늘 필리핀 주요 외교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미국은 여전히 필리핀과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라고 강조한 뒤에 필리핀 정부의 이딴 마약사범 의심자들에 대한 즉결 처형 조치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고 필리핀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러셀 차관보가 미국과 필리핀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 방문 일정 중에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한다는 등 여러 차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필리핀의 전통적인 친미 외교 노선에서 벗어날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로 택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나왔던 발언이었는데요. 미국 외교 당국자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내용이라서 미국 정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었습니다. 이번에 러셀 차관보는 필리핀 정부 측에 분명 하고도 확실한 입장을 보여달라면서 설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필리핀 당국의 응답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한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을 방문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농업개발 자금으로 50억 엔, 미어로 약 4,8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테르테 정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난민 관련 소식인데요.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 수천 명이 살고 있던 대형 난민촌이 폐쇄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시리아와 이라크를 비롯한 대규모 분쟁 지역을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8천여 명이 수용된 프랑스 칼레 지역의 난민촌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오늘부터 폐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던 난민들은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난민촌을 갑자기 폐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불결하고 열악한 수용 환경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국 7천여 곳에 대체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오늘 버스 60여 대를 동원해서 3천여 명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 이주 작업을 오는 주말까지 완료한 뒤에 칼레 난민촌의 천막과 관련 시설을 모두 없앨 예정입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불결하고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어떤 대체 거주지역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죠?
예, 최종 정착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디로 가게 될지 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생활터전을 옮기라는 지시를 따른다는 게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칼레 난민촌에 수용된 인원들은 프랑스에 정착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국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정부의 최근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심화되고 있는 영국 내의 반이민 여론 때문에 이들의 희망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자, 프랑스 당국의 계획은 어떤가요?
예, 프랑스 정부는 칼레 난민촌 수용자들을 일단 난민 재배치 사무소로 이송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전국 각지의 주거시설로 옮겨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정착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확실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민당국은 이번 이주 절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프랑스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영국행을 희망하는 난민 2천여 명이 칼레 칠레 난민촌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통신기업 AT&T가 미디어 기업 타임 워너를 85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연방의회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의 이 최고 인기 동물이었던 판다곰, 이 바오바오가 곧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이송될 예정이어서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주말에 대선 후보들의 동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주말 선거 유세에서 취임 첫 100일 동안의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renegotiate our terrible, and I mean terrible trade deals. And illegal immigration.
네, 미국의 불리한 무역 협정들을 재협상하고 불법 이민자에게 최소한 2년형을 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줄이겠다고 말했고요. 또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고 범죄를 줄이며 세금을 크게 삭감하고 규제 역시 크게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연방 하원들의 연임을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의 고용을 동결하며 전직 백악관 관리나 의원이 로비스트가 되지 못하게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 로비스트는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서 정당이나 의회를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죠.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어땠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지난 주말에 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the biggest investment in new jobs since World War II. Jobs and infrastructure.
네, 일자리 창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기간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또 기후변화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만 있으면 미국의 새 지도자가 과연 누가 될지 드러날 텐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ABC 방송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50% 대 38%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12%포인트, 두 자릿수 격차로 클린턴 후보를 앞선, 트럼프 후보를 앞선 건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를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큰 격차를 극복하고 당선된 경우는 없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네.
자,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 측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켈리앤 코네이 씨 역시 이 선거에서 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코네이 씨는 어제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 트럼프 후보가 뒤지고 있고 클린턴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포기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 역시 이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드물게 입에 올렸는데요. 지난 금요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에 나선 트럼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비기든 후회 없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지난 수요일 3차 TV 토론회에서 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을 내비쳐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신이 승리할 경우에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또 확실하게 패배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또 다음 날에 또 거듭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지난 주말에도 이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계속했고요. 자신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여성을 상대로 선거가 끝나면 소송을 걸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씨는 어제 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을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 측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고무됐을 것 같은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토요일 이제 이 트럼프 후보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클린턴 후보는 대신에 지난 주말부터 이 연방 상하원에 민주당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는 일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펜실베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하면서 재선에 나선 현역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사실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남아있게 되면 이 클린턴 후보가 원하는 정책을 모두 다 추진하기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 위치를 되찾을 수 있게 이 클린턴 후보도 노력을 하는 건데요. 현재 연방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워낙 우세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이를 뒤집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에게 승산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기업 간 이 대규모 합병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거대 통신 기업 AT&T가 미디어 기업인 타임 워너를 85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사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이 두 회사는 내년 말에 이 합병을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이 두 회사가 합병을 결정하게 됐나요?
네, 랜달 스티븐스 AT&T 최고 경영자는 합병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제프 뷰키스 타임워너 최고 경영자는 AT&T와 합병하면 타임워너의 우수한 콘텐츠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무난히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 이 정부 규제 당국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요. 이 벌써 연방 의회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다음 달에 이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 청문회를 열 계획인데요. 상원 반독점 소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마이클 리 의원,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시 의원은 이번 합병이 중대한 이 반독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언급했던데요.
네,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토요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AT&T와 타임 워너의 합병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극히 소수의 손에 너무 많은 권한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는 또 언론이 그동안 이 클린턴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을 해왔죠. 사실 이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법무부가 내리게 되긴 하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 대변인은 이번 합병에 대해 의문과 우려가 많다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AT&T는 어떤 회사인지 또 타임워너라는 회사는 어떤 기업인지 좀 잠깐 알아볼까요?
네, AT&T는 이 버라이즌의 다음가는 이 미국의 거대 통신 업체인데요. 이 지상 전화뿐만이 아니라 이동 통신, 또 케이블 TV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임워너는 뉴스 전문 방송으로 유명한 CNN, 영화 전문 방송 HBO 등 여러 케이블 방송과 영화 제작사 워너 브라더스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거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이 합병될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죠.
네,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이 가격과 선택, 광고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가격은 올라가는 대신에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와 경쟁했던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회사의 합병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T&T와 이 타임워너의 이사회는 이미 이번 합병을 승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타임워너 주주들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이곳 워싱턴 DC에는 고풍스러운 연방 그 거푸 건물과 또 박물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 가운데 하나인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도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자, 이 동물원엔 특히 미국에서 보기 힘든 대왕 판다곰이 있어서 관광객들 사이에 명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워싱턴의 판다곰 가운데 한 마리가 곧 미국을 떠나게 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의 명물이라고 하면 이 판다곰을 바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13년 8월에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대왕판다 바오바오는 이 태어날 때부터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 그런데 스미소니언 동물원 측이 지난주에 성명을 발표하고 이 내년 초에 바오바오가 부모의 고향인 중국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판다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이 중국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이 바오바오의 부모인 메이샹과 텐텐을 임대받으면서 미국에서 새끼가 태어날 경우 4살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판다 번식 프로그램으로 보내게 되는 건데요. 올해 9월에 이 세계 자연보전연맹은 이 자이언트 판다, 대왕판다를 멸종위기종에서 한 단계 낮은 이 취약종으로 이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2천 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중국 정부는 판다의 주 서식지인 숲을 보존하고 또 이 대왕 판다의 번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국에 임대한 판다가 새끼를 낳아도 중국으로 이송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바오바오의 형인 타이샨도 지난 2010년에 이 중국으로 이송된 바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바오바오 외에 또 미국을 떠나는 판다들이 있다고요?
네, 미국 남부 애틀랜타 동물원의 이 세 살 난 쌍둥이 판다 메이룬과 메이후안인데요. 지난 2015년 7월에 태어난 이 두 마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 유일하게 생존한 이 쌍둥이 판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판다들도 오는 11월 3일에 중국으로 이송되는데요. 동물원 측은 이 판다들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긴 비행 동안 판다들이 시원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겨울에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소니안 동물원 측은 판다 전문가들이 바오바오의 비행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바오바오가 평소에 좋아하던 대나무, 사과, 배, 고구마와 이 물 등을 가득 실어서 이 중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판다가 사실 단순한 동물 이상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우호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72년에 이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기념해서 중국이 처음으로 이 미국에 판다를 선물하면서 이 미국에서도 판다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바오바오의 이 부모인 메이샹과 텐텐 역시 중국이 미국과의 우호와 또 협력의 상징으로 미국에 임대한 판다들입니다. 아, 지난 2013년에 태어난 바오바오가 100일을 무사히 넘기자 이 양국이 기쁨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바오바오의 100일날 이 소중한 또는 보물이라는 뜻을 가진 바오바오라는 이름이 공개가 됐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인 이 펑리위안 여사가 영상 편지로 이 대왕 판다는 중국의 국가적 보물이라고 말하면서 이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바오바오를 보러 동물원을 찾아오던 방문객들, 특히 이 어린이 관객들은 무척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 바오바오의 부모들은 미국에 남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샹과 텐텐 그리고 바오바오의 동생이죠. 지난 8월에 첫 돌을 맞은 이 베이베이는 여전히 이 스미소니안 국립동물원에 남아서 관광객들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 남아있는 판다곰은 워싱턴의 3마리, 애틀랜타의 4마리 등 총 12마리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댄 힐과 폰다 셰퍼드가 부른 노래입니다. Can We Try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see your face cloud over like a little girl's and your eyes have lost their shine. You whisper something softly I'm not meant to hear. Baby, tell me what's on your mind.
I don't care what people say about the two of us from different worlds. I love you so much that it hurts. inside. Are you listening?
Please listen to me, girl.
Can't we try just a little bit harder? Can't we give just a little bit more? Can't we try to understand that it's love we're fighting for? Tears me up inside. I hear you on the telephone to God knows who, spilling out your heart for free. Everyone is someone that he can talk to. Girl, that someone should be me.
So many times I've tried to tell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따라 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여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공개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사태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미국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위키리크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위키리크스와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키리크스가 뭔가요?
위키리크스란 누구나 내용을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위키와 비밀 등을 누설한다는 뜻의 리크스를 합친 말입니다. 위키리크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탐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부나 기업 등의 정보, 기밀자료, 비공개 문서 등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2007년 스웨덴에서 공식 출범했는데요. 스웨덴을 기반으로 한 건 스웨덴이 개인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어떤 사람이죠?
위킬리크스의 설립자는 줄리안 어산지입니다. 어산지는 1971년 호주 퀸즐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어산지의 유년 시절은 또래 아이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산지의 어머니인 크리스틴 그리고 의붓 아버지인 프레시 연극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동이 잦았고요. 전학만 무려 37번 이상 했다고 하는데요. 이조차 마땅치 않을 때는 집에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 때문에 줄리안 어산지가 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산지는 또 성인이 된 후에 종종 변장을 즐겨 했는데요. 어릴 때 부모를 따라다니며 익힌 솜씨라고 합니다. 어산지 어머니 크리스틴은 저항문학에 심취해 집을 나갈 만큼 강한 성격을 가졌고요. 어산지의 생부도 베트남 반전운동을 하다 만났다고 하는데요. 일부 어산지 연구가들은 어산지가 보여주는 성향이나 행동이 부모의 기질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위키리크스 설립.
줄리안 어산지가 컴퓨터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발견한 건 10대 때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몇 번의 이혼과 재혼을 하는 동안 줄리안 어산지는 늘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요. 자연스럽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16살 때 어머니에게 처음 컴퓨터를 선물받고 얼마 안 가서 금방 해킹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급기야 20살 때는 유명한 통신회사인 노텔 전산망에 침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30건 이상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만 조금 무는 데 그쳤습니다. 어산지는 일찌감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실력을 쌓았고요. 멜버른 대학에 진학해 수학을 전공했지만 졸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어산지는 국제적인 규모로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키리크스를 설립합니다. 어산지는 이미 1999년에 위키리크스라는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도 구입해 놓았다고 합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와 파장.
위키리크스가 처음 공개한 건 2007년 케냐 반정부 단체로부터 입수한 케냐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관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위키리크스가 이를 공개한 후 케냐의 투표율은 10%나 뛰었고요. 케냐 대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위키리크스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로부터 뉴미디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위키리크스는 미군 당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운영 지침, 세라 페일린,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이메일 등을 공개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이라크전과 아프간전과 관련해서 방대한 양의 문건과 영상 등을 폭로해서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The FBI on Friday confirmed North Korea was behind the cyber attack on Sony Pictures as the movie
2014년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암살 내용을 담은 영화 인터뷰를 상영하려던 소니 픽처스사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을 당했는데요. 해킹된 내용의 일부가 위키리크스에 공개돼서 큰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폭로해서 또 한 차례 시끄럽습니다.
위키리크스에 대한 엇갈린 평가.
위키리크스의 지지자들은 위키리크스를 언론 자유의 횃불이라고 찬양하지만 비판자들은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불법적이고 국제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주목을 노려서 정보 제공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는 등 윤리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데요. 어산지 지지자들에게 어산지는 용감한 진리의 수호자지만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입니다. 위키리크스의 오랜 지지자이자 대변인이었던 다니엘 돔샤이트 베르그는 어센지는 대단한 천재지만 과대망상의 편집증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위키리크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가졌던 사명을 왜곡, 훼손하고 자신의 공명심에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5년째 타국 대사관에 피신 중인 어센지.
줄리안 어산지는 지금 5년째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0년 스웨덴에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1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하면서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서 지금까지 머물고 있는 건데요. 최근 스웨덴 법원은 어산지에 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스웨덴 법원의 체포영장은 이른바 유러피안 체포영장으로 유럽연합 내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합니다. 어산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산지는 특히 스웨덴으로 인도되고 나면 기밀 유출 혐의로 미국에 송환돼서 법정에 설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For Julian Assange, it was a moment of vindication. Still fearing arrest, he spoke from inside the Ecuadorian embassy.
한편 지난 2월 유엔은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게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면서 사실상 어산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스웨덴 정부는 유엔 조사 결과는 아무런 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어산지가 대사관 밖으로 나오는 즉시 스웨덴에 송환한다는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와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phrase is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그럼 먼저 매튜와 소니아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 my nerves이죠. 잘 들어보세요.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매튜는 소니아에게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영화관에서 사람들의 핸드폰, 그러니까 손전화기 벨이 영화 중에 계속 울리면 정말 신경에 거슬려 라고 하니까 소니아도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나도 그래. It really gets on my nerves. 정말 신경에 거슬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 my nerves 또는 something or someone is getting on my nerves 입니다. You know, many things can get on your nerves and it can definitely irritate you. 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거나 짜증나게 할 수 있죠?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getting on your nerves, it simply means that it irritates you or annoys you.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신경을 거슬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한다거나 야구르게 한다는 의미죠. Someone else's actions or words can get on your nerves if they do it over and over again. And you want them to stop. 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사람이 이제 좀 그만하길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습니다. So today's phrase, get on your nerves, can be used to describe all the things that are bothering you, such as homework, the weather, even the hole in your jeans or the fact that you can't find your favorite show on television. Today's phrase is get on my nerves.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이 신경에 거슬리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이 신경에 거슬리다. Get on my nerve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5년 10월 24일) 오늘 (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함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또 다른 세계대전의 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연합 (UN)이 공식 창설됩니다.
Nations are people, and the United Nations is united people. On different continents, with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국제연합의 전신은 1919년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국제연맹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전쟁 당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는 데 실패하고 해체됩니다. 이에 1944년 중국과 러시아, 영국, 미국 대표들이 워싱턴 근교의 덤바턴 오크스에 모여 국제연합 결성의 기초를 다졌고 그 후 1945년 6월 전 세계 50개국의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국제연합 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총 50개 나라 대표들이 국제연합 헌장에 서명하고 1945년 오늘 미국과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을 포함한 다른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 헌장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오다가 2001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오늘 미국의 급격한 주식 폭락으로 전 세계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Thursday, October the 24th, the first Black Thursday. The market, beginning in the morning, took a terrific tumble.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증권 거래소에는 주식을 팔겠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홍수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을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작스런 주식 폭락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곳곳의 회사와 공장은 문을 닫았고 거리는 실업자들로 넘쳐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대국이 된 미국에 불어닥친 이 경제공황은 곧 전 세계로 확대돼 전 세계는 대량 실업과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